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된다는 것을 마치 오늘날 교회가 점점 크게 확장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외적 성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이 즉 숫자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되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외적인 성장 자체가 의가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외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내용들만이 교회 가운데서 설교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 교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성장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를 교회의 외적 성장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시적인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택해지지 않은 자들을 믿게 만든다는 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자꾸 가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11절부터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분명 말씀드리지만 여기 너희와 외인이 나누어집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고 외인은 누굽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지 못하도록 막아진 자들을 말합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외인들이요. 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나라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하면 세상은 예수님과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유혹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간 까닭은 무엇이죠?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자신들의 확장을 원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먹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되어야만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문제거든요. 왜 먹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여섯째 날, 다른 표현은 마지막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에덴이라는 농산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으로 풍성케 해놓은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왔을 때는 아담이 땀 흘려서 농사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열심히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풍성했거든요. 그럼 아담이 할 일은 뭡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에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를. 그것과 똑같은 원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거든요.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 쓰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처럼 성장되고 성공하고 확장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란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을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짐을 하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빼보겠다. 라든지 올해는 성경 일동을 해보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 죽은 약속이에요.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켜요. 물론 어떤 건 지키고 못 지키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켰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약속은 죽은 얘기예요.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따지면 그런 겁니다. 사람한테 실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그 실망했다는 말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가르쳐주면,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뭘 믿는 건데요.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표현을 해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어서 하시는 일이 왜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다 찔러 쪼개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형통한다는 말도 등장하죠. 형통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풀면 다 뭡니까? 내 꿈과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걸 인간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가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형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형통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형통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정성을 잘 드리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정성을 안 드리면 내가 안 해주겠다. 이게 우상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갈대아를 떠나라.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약속을 받고 출발할 때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떤 기대감으로 나오겠어요? 야, 적어도 애굽에 살 때보다는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병 고친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아지겠지.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적어도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뭔가 잘 되겠지 했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여러분도 예수 믿고 어떻게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흉년이에요, 대부분. 흉년이 딱 뜨니까 아브라함의 본성이 발동되죠.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왜? 약속을 하셨거든요. 번성케 하며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을 믿었다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생명보다는 생존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살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한 게 뭡니까? 부인, 당신은 아름다우니 당신을 찾아가서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당신을 누이랍시다.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당신은 다른 남자한테 붙잡혀 가더라도 누이라 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당신은 애굽의 남자가 이렇게 데려가도 부인을 데려가도 자기는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다니까 누가 데려갑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데려가죠. 온갖 지참금을 다 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요. 많은 가축을 주고 부인을 데려가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가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그 아브라함이 택한 건 생명보다 생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을,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 뭘 택합니까? 생존을 택합니다. 항상.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뭐겠어요? 뭐 두들겨 팬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신이 믿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믿음 없는가 깨닫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언약을 받은 걸 알아요.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사라가 아니어도 자기만 살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번성하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사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무 여인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거는 뭐예요? 육적인 자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 네 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이 뭐랍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 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아까 얘처럼 오직 자기 성공, 자기가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교회 다니면서 들은 수많은 간증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 그것만이 선으로 여기니까. 잘 살았는데 망했습니다. 이거 간증한 분 없잖아요. 정확한 간증은 도리어 잘 살았는데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간증되는 게 가장 좋은 간증일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하니까는 대부분 자신의 욕망처럼 성장하고 확장되는 걸 선으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도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대감이 뭐라고요? 들어가면 갈대우르보다 낫겠지라는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는 낫겠지 하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줬다고요? 숙련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네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와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게 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우겨도 성경적으로는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하나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표현 하면 바알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를 교회의 외적 성장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욕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확장을 선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 또한 겨자씨 비유 또한 작은 것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가서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 3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복음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하나 딱 뿌렸는데 막 크게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암만 들어도. 그래서 그걸 뭐와 연결해요? 숫자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은 부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의 교리는 뭐라고요?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17장을 보십시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각종 새가 백향목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백향목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겨자나무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의미하는 바는 같은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찾아드리냐면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구약은 신약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림 이야기예요. 신약은 그 글이라면 구약은 이야기 그림이에요. 그림. 구약의 이야기를 찾으면은 신약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드린 겁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백향목은 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새로운 가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 그러니까는 연한 새 가지를 꺾어서 산에다 심은데 그것이 결국 큰 나무가 돼서 각종 새들이 와서 그 아래에 깃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겨자씨비와 똑같아요. 겨자씨를 심는다고 했고 에스겔서는 연한 새 가지를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서 각종 새가 깃들고 오늘 본문은 겨자씨를 심을 것이다. 그것이 자라서 각종 새가 깃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약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데 에스겔서에서 왜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를 찾아서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의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할 것 같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한 가지처럼 약한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조건만을 보고 무시하고 억압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거의 같은 내용과 같은 원리의 이야기를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백향목 나무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설명하라고 겨자씨를 등장시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등장시키는 것은 천국이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는 겨자씨처럼 작고 하찮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는 겁니다. 즉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세상적 시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천국을 보여줘도 볼 수 없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죽어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별 볼일 없고 하찮은 나라로 여겨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식같이 아주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성해서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세상적 시각으로 보기에 하찮고 별 볼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나라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보인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싫어한다면 나중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십시오.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천국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과연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보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살인도 없고 강도 같은 흉악한 범죄도 없고 전쟁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왔습니까? 올 겁니까? 왔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천국이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처럼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림 뭡니까? 생명보다는 생존을 택하며 살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온 교인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서로 돕고 사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아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쉬세요. 서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돼야 그렇게 막 화목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지 않겠어요? 근데 뭐요?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네가 하세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따라서 그런 교회를 천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아무리 둘러보러 그런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교회답지 않다고. 교회답지 않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꿈꾸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대부분 뭐예요? 서로 화목하며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걸 꿈꾸거든요. 다른 표현은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너희 믿음 좋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천국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천국이 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니 보이겠어요? 과연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그 나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라는 싸우고 하는 그렇다는 얘기를, 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여겨졌던 교회가 어디겠어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서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통용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아마 못 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재산을 통용했던 초대교회에서조차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요. 뭡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구제 문제로. 그래서 그 사도들이 내놓은 그 대책이 뭡니까?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 일곱 집사를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왜? 이건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교회에서조차.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병도 고치고 하여튼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조차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서신서 아닙니까? 왜 서신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서가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전 후서를 써서 보냈겠어요.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천국이 깨어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천국이 만인이 볼 수 있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크고 영광된 모습의 천국이었죠. 그들 앞에 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크고 영광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영광된 천국을 꿈꾸는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같은 나라가 아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뭐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막 이런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크고 웅장한 우뚝 설 그 나라를 기대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와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너희들이 꿈꾸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그 임한 천국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천국은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한 자만 볼 수 있어요. 회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첫 선포도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네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꿈꾸는 그 시각과 그 마음으로 천국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와도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한다는 것은 그 심령이 새롭게 고침받았음을 뜻합니다. 다른 표현 보면 지난주 수요성회 때 했는데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죠. 너희는 육적 할례.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너무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그림책이라. 그림책인데 신약에 펼쳐지지 않은 그 그림이 구약엔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렇게 읽었을 때 읽어도 안 보이던 이야기들이 어느 말씀 준비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소름이 끼치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정말 그래요. 이런 말씀까지 있어, 이런 약속까지, 이런 언약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 그래서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주만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이루실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거든. 그래서 주를 어떻게 안 바라봐요?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회개했다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할 때 회개했다는 건 그 심령이 새롭게 고침받았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적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높은 자리를 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한다고 해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내가 받은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신자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부인이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부인된 자기 부인,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자만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은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내오늘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고 세상에 힘이 되는 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심으로 크고 영광된 나라였음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에 속한 신자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는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린 피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주님으로 인해 설사 고난에 부딪힌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약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비록 지금 보기에는 주의 십자가만을 믿고 소망하는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나라야말로 크고 영광되고 존귀한 나라로 온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크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도 큰 나무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나라에 깃들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가 하찮게 보인다 해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인가를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존귀한 자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허락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시각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존귀한 은혜가 풍성하여 감사와 찬양을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거짓된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에겐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나라가 그 나라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 안에서의 참 회개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회개하여 처자씨 같은 작은 나라가 모든 자들이 기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전합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겨자씨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임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 자들이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먹는 사랑하는 예원 가족들이 저들의 삶과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